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2장 말씀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다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5월달에 어느 분이, 목사님 5월달에 우리가 대접을 잘해야 6월달에 대접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서민에게 무슨 소리인지 했는데, 형광등인 저는 나중에서야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어머니날에는 좀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지났는데, 오늘도 우리 아버님들 평생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 지난번에 갔던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여러 여교우님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딱딱한 설교를 하지 않고 부드러운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라기에게, 얘야, 오늘 밤에는 이 아이를 내 옆에 좀 눕혀서 내가 좀 데리고 자면 좋겠다 그러시니까, 며느리가 이제 그 아기를 시아버지 옆에다가 누였는데, 시아버지는 연세가 참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의욕은 있지만은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잠들기 전까지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좋은지, 그러시다가 아기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잠이 드셨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잠이 든 다음에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그만 옆에 아이가 있는 것을 잊으셨는지 아기가 그 이불에 덮여서 숨을 쉬지 못해서 우리말로 명을 달리하게 됐어요. 아주 큰일 났죠. 그런데 이 며느라기는 며느리대로 평시와는 좀 다른 게, 할아버지 옆에 이 아이를 누이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놓이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주무시는 방문틈으로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니까, 아니, 아이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놀란 마음에, 그래도 시아버님이 주무시는데 깨시면 안 되니까 아주 조심조심 들어와서 살짝이 그 아이만 안고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이 없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남편에게 사초 지정을 쭉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아이를 그 포대기째로 끌어안고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이 주무시는데 깨지 않게 조용히 말씀드리지도 않고 아이만 데리고 나오는 거 너무너무 잘했다. 그 아이야 뭐 그렇게 됐으면 우리 설모니까 우리가 또 나오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 아버지 모르게 일 다 이거 다 이 처리를 하자.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 아픔 덜하지 않겠는가. 아 이렇게 이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아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 밤중에 할아버지가 마음 아프시게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한 손을 그 아이의 볼따기를 탁 하고 때리니까 아니 이 얘기가 그만 재치기를 같이 하면서 깨어났대요. 재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소식이 동네에 그냥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아버님 마음 아파하실까봐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아버님 생각을 많이 해서 뭐 이런 저런 관계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에게 뺨을 그냥 때렸더니 아이가 다시 깨어나게 됐다. 뭐 소문이 났죠. 그런데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가지고 어디까지 퍼졌느냐고 하면은 궁궐 안에 있는 임금님의 귀까지 들어갔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임금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야 도대체 그 마을이 어디냐? 내가 그 마을에다가 좋은 이름을 하나 하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을을 효자 마을이라고 임금님이 그 마을의 이름을 잘 내렸답니다. 요즘 목사님이 며칠 전에도 무슨 전설가라 삼천리 같은 얘기를 하시더니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 뭐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효자 마을이라고 임금님이 이름을 내렸던 거기가 어디냐면요 서울의 그 청와대 옆에 지금은 청와대가 공원이 됐지만은 그 옆에 효자동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예. 이 효자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서울 효자동에서 살라고 오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부모님에게 잘하면은 동네 이름까지 바뀌어진다 하는 그러한 얘기지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훈민가라고 아세요? 옛부터 우리나라는 우리의 몸가짐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조심하고 이 노인들을 대할 때 공경하는 효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충효 사상을 많이 가르쳐 왔는데 그 옛날 조선시대 때 백성들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를 지어서 널리 암송하고 부르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훈민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선시대 때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훈민가에 보면은 구생모욕지은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해서 이 문자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어머니는 우리를 길러주신 그 모든 게 은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지요. 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낳으시고 어머니 기르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결과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현재의 이 모습입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이렇게 효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 이 언어도 보면은 어른을 대하는 존댓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지나다가 아이들이 혹시 어른들에게 좀 못된 말은 아니지만은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은 어른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주의를 주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을 가르쳐 주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도대체 몇 가지의 언어가 있는지 우리 한국어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영어, 일어, 독어, 무슨 중국어, 스페니쉬 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부족마다 언어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한 나라에도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는 몇 가지의 언어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한 300가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7,100개 이상의 언어가 이 세상에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0.5%도 되지 않는 몇 나라의 말이 어른들을 존경하는 존댓말이 있다든지, 혹은 이 공경하는 이 정확하게 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공손한 처녀에 있는 그런 어른은 불과 0.5%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어른들을 대표해서 잘 이렇게 존댓말을 해주는 그런 체계를 가진 언어가 자랑스럽게도 우리 한국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을 보세요. 우리말은 상대의 나이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고 주어를 낮추거나 높이는 이런 표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존대 혹은 하대하는 표현이 모두 잘 발달되어 있고, 그 우리말의 그 동사의 의미 변화에 있어서까지 예를 들자면은 동사의 의미가 바뀌어서 이 높이고 낮추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먹어요, 잡수세요, 잡수십시오, 돈 오면 드십시오, 뭐 이렇게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을 외국 사람들이 아주 능숙하게 익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민족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평소에 사용하는 말에서부터 어른들을 공경하는 효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이 사회에서 이 소중한 우리의 이 가치가 조금씩이나마 공격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한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 설교를 한다든지 무슨 부활절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절기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절기 설교가 참 쉽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그 내용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주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니까 지난번에 전했던 말씀 또 전해도 되지만은, 그러면 우리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작년에 했던 설교 똑같은 설교 반복한다, 준비를 안 하시나 봐, 책을 안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런 말 듣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주제라도 공부하고 연구해서 애써서 준비를 합니다. 그게 힘든 일이죠. 한 교회에서 오래오래 목회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오늘 같은 아버지 날은 교회 절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뢰의 효에 대한 테마를 잡고 설교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같으면은 어버이날 한 번만 그런 테마를 잡으면 되는데 여기는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 아버지 날이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테마를 1년에 두 번씩이나 해야 되고, 실상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듣는 성도들 대부분이 다 연세도 높고 받아도 효도를 받으실 이러한 분들이 이 자리에 대부분 앉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매번 부모님 앞에 효도하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조금 안 맞다는 생각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정말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이 생각나게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1982년 5월 둘째 주일날 오후 찬양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날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오후 시간에 아이들을 비롯해서 학생들, 교회 학교 학생들이죠. 그리고 청년들, 어른까지 수백 명이 모인 그러한 찬양예배 시간인데 제가 설교를 하고 그 교회 학교의 부서부서마다 순서를 진행하는데 그때 그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의 짧은 간증이 지금 생각하니까 44년이 지났지만은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간증하신 그분은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치과 의사였는데 그런 분인데 이런 간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세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세 분이 있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듣는 우리들이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세 분이나 계신데? 아, 그 아버지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고 어머니 혼자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인데 어떻게 세 분이야? 생각하는데 그 집사님의 이어지는 간증은 이러했습니다. 먼저는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도록 날 낳아서 키워주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지금은 제가 모시고 있지 않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내 영혼을 키워주시는 내 영혼의 아버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그분이 하셨어요. 물론 이 집사님은 신부들을 우리 가톨릭에서는 파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톨릭의 영향을 받거나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정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울이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인가 거기에 말씀해도 보면은 바울이 믿음의 참된 아들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얘는 우리에게는 세 분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 효도를 받아야 할 그러한 분들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효도할 분도 우리 주변에는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님만 아버님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을 위시해서 내 인생의 모든 그 경험과 지력과 이 모든 것의 선득자로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여러분들이 계시고, 물론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도 훨씬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시니까 이런 어른들을 존경하고 효성스럽게 대한다고 볼 때에 우리는 효도해야 할 사람들, 효도 받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서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왔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우선 효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잘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비결이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 속에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제일 젊은 우리 알렉스 그리고 크리스탈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기를 바라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른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육신의 아버님뿐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영혼을 키우시는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나보다도 연장자 되시는 그 선생님들, 여러분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쓰시게 되면 어떻게 씁니까? 먼저 선자에 날 생자를 쓰지 않습니까? 먼저라면 선생이다, 그 뜻입니다. 먼저 태어나서 이런 경험 저런 거 다 먼저 경험하고 배우고 그래서 후생들에게 선각자로서 이것저것을 말씀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연장자들, 어른들, 우리는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받을 사람들이죠. 조금 전에 다섯 번째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계명 뒤에 이런 약속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뭐라고 했나요?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인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선결되는 요건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연장자들을 잘 대접하고 공경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부모를 위시해서 너의 육신의 아버지 같은 모든 분들 그리고 연장자 또한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려면은 반드시 여러분 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자식이 부모에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혹은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싸우는데 그 가정 행복한 가정 보셨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이러한 불우한 모습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효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부터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면 행복한 사회도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정들 이런 가정 저런 가정 얘기를 많이 듣고 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과 우환이 많아서 실패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그럴 때도 있지만은 어떤 가정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 회복되었어요. 가정의 행복이 어떻게 복원되었는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받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의 행복이 복원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경우를 수태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제가 두 번째 봉독해드린 본문 51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보여주신 게 여기 말씀 보니까 뭡니까? 함께라는 거예요. 긴 시간 말씀할 수 있지만은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보다도 연장자가 되는 모든 어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시해서 내 아버지와 연령이 비슷한 이런 모든 어른들에게 나의 선생님에게 나의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모든 우리의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이런 가정이 될 때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귀한 아버지 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어른들을 존경하며 순종하며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행복이 충만하게 여러분 가정에 깃들고 이 주변에도 행복을 전달하는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함께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종숙 권사님을 위시해서 또 우리 송영애 전도사님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힘든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 들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점차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퇴원도 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날 올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 다해 바치는 그 성도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하신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